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감동 주셔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이 재판권을 존중히 여기어 늘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고 하늘의 질서, 평화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80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재판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권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리권, 이미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입법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권세에 관한 세 번째 시간, 교회의 재판권에 대해서 비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모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가 세상 법정에서 당회장 담임 목사로서의 직무 집행 정지를 당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무려 15년 전에 교회 교단과 노예가 청빙 목사를 당회장으로 위임한 그 결의에 대해서 위임 무효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교회 사이즈가 적지 않아서 정말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었었지요. 세상 법정이 목사 자격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건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기독교의 역사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독교계에서는 교단과 노예가 문제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원이 위임 목사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서 교회 내부의 일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각자의 판단 기준과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달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꼭 제가 켈빈의 기독교 강연을 같이 나누면서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Back to the Bible입니다. 항상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정신은 그거예요.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항상 성경으로 가서 얻으려고 하는 자세, 이게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거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법과 세상법이 서로 긴장관계를 가지고 여러 차례 충돌해 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로의 영역이 엄연히 다르거든요. 세상법과 교회법의 영역이 다르다고요. 근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를 돌아보게 되면 서로의 권력을 이제 교회사 쪽으로는 그랬어요. 탐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세계 최고 권력자인 황제가 자기 영향력을 교회 안으로 확대해서 교회 감독들을 임명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누가? 황제가 임명하는 겁니다. 오늘날을 말하자면. 되게 이상하죠. 황제가 목사를 안수 임명을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때에는 반대로 교회 최고의 권력자인 교황이 황제를 또 인준해 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법과 세상법이 사실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충돌하고 그리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했던 때가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사람들이 만든 법으로 운영되는 세상은 확실하게 구별된 다른 영역인데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여 그 권력을 행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4세기경에 이미 그런 조짐이 많이 보였었고 그 암브로시우스 교부 시대였는데요. 이런 말이 돌아다닐 정도였어요. 사제들이 제국을 탐하는 것보다 황제들이 사제직을 더 탐한다네라고 하는 격언이 이렇게 말이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로. 그러나 교회가 세상 권력을 탐하든 혹은 세상 권력이 교회를 침범하든 그 결과는 모두 세상을 더 어둡게 하고 불행하게 했었던 것이 교회 사적으로 나타난 내용이었습니다. 삶의 내용. 어찌되었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은 고린도 전서 5장과 6장에서 교회 안의 사람들은 교중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교회 안의 사람들은 교회의 재판권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고난과 세상 나라의 고난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무엇 보다도 칼의 고난이 없어요. 교회에서 뭘 잘못했다고 해서 폭력을 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뭐 교회에서 누구 멱살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거는 그냥 죽기를 각오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어떤 경우에서도 폭력을 쓰거나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법정과 다른 부분이에요. 세상 재판에는 그러나 칼이 있습니다. 칼이 있어요. 죄인들을 벌 주는 거, 칼같이 벌 주는 것이 세상 법정에서 하는 검사가 서서 죄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형벌은 이거다 하서 칼이 있는 것이 세상 법정입니다. 죄인들을 법원에 가두고 벌금을 물리는 등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재판의 목적은 죄인 스스로 회개하도록 돌이키게 하는 것이 교회 재판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상 법이 죄인에게 형벌을 주는 데 관심 있다면 교회법은 죄인을 회개시켜 돌이키게 하는데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이 교회법입니다. 그러나 교회법은 언제나 회개, 변화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법보다도 더 심오한 것이 교회법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나서 형벌을 받잖아요. 징역형을 삽니다. 그래서 징역형을 뭐 15년인지 30년인지 다 살고 나면 정의가 다 이루어진 걸로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도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법에 의하면 성만찬에 참여 못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뉘우치고 통해 자복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법과 세상법은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 양심을 더 온전하게 한다는 면에서 교회법은 심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국가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다르고 서로 목적하는 바가 크게 다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나라는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바꿀 수 없거든요. 이 죄인을 감옥에 넣는 일은 나라가 할 수 있어요. 국가, 세상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게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없고 세상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일을 나라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교회와 세상 법은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 대한 심판과 형벌은 사실 세상 법정에서 줍니다. 교통법규를 어겼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범죄에 대한 형벌은 세상 법정에서 칼처럼 내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및 양심과 관련된 영적인 일은 교회의 재판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영적인 문제는 교회의 판단에 따라 됩니다. 황제도 대통령도 교회 안에선 교회법 아래에 있는 교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법과 세상법은 다르게 작용하지만 사실 상호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세상법은 칼의 권력으로 죄를 지은 시민들을 징벌함으로써 결국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교인들이 이 리틀벨이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미국 시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민이기도 한 교인들의 범죄까지도 예방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해 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 재판으로서 교인들의 양심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함으로 죄를 근본적으로 또 멀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부분이 있지요. 이게 그런데 상호 보완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놀랍게도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들 가운데도 운전을 꽤 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스톱사인에 잘 서지 않으시고 교통법규를 제대로 잘 지키지 않으시고 끼어들기 선수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들이신데 세상에선 남에게 폐를 조금씩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교회법으로 이런 분의 운전, 잘못된 운전 습관과 생활 방식을 고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교회법으로 말입니다. 고치는 방법은 어쩌면 거의 유일하지요. 교통경찰에게 대차게 한번 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직방이죠. 쉽게 고쳐질 수 있어요. 크게 형벌을 받아가지고 뭐 티켓 몇 장씩 받고 말이지, 세상 법정에서 오라가라 하고 성가시고 물질 손해나고 힘들어지면 고쳐질 수 있어요. 피눈물 나게 번 돈.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되면 그때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 이제부터는 운전할 때에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스탑사인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정중하게 서고 난폭운전을 피하고 끼어들기 선수보다는 양보하는 선수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게 되면 온전한 삶과 인격으로 좀 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판권과 세상 나라의 재판권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상호 보완해서 온전케 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교통경찰들, 왜 저는 미국에 와서 왜 경찰들에게 그렇게 복종하는지 내가 그게 이해가 돼요. 한국 분들은 요즘 한국 그렇다잖아요. 막 교통경찰 막 윽박지로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시민의식이 난 나은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에 역사하는 세상은 뭐가 다르냐 하면 생각 자체가 경찰을 바라볼 때 그냥 사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서 보응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게 정치, 뭐랄까 교통경찰이랄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게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진노와 보응을 무서워함으로 복종하지 말고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복종할 때도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서 거기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했어요. 교회의 재판권과 세상 나라의 재판권은 상호 독립적이지만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세상 국가 재판권과 다른 교회의 재판권은 어떻게 실행되는지 또 어떤 목적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재판권은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매우 고유한 권한입니다. 근데 교회에 재판권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별로 실행이 안 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실 오늘날 많이 약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 켈빈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교리권, 입법권, 이 재판권이 성경에 다 있는 권한이에요. 교회에 주신 이런 권한들이 제대로 다시 세워지고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집행되어질 때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강건하게 세워지고 또 세상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왜 교회 재판권이 중요하냐 하면 재판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나라에서 도시에 집권자와 만약에 정치 제도가 없다면 그런 세상을 가르쳐서 무법천지라고 얘기하죠. 법이 집행되지 않은 세상. 무법천지가 되면 약탈과 방어와 험한 범죄 소굴이 그 즉시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신앙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한 영적인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과 안녕과 질서로 평화를 위해서 성도들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견책하고 그리고 죄악들을 조사하도록 교회 안에 재판소를 설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에서 말한 다스리는 직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스리는 직분 들어보셨나요? 다스리는 직분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교회 리더십은 크게 teaching elder와 그리고 governing elder로 나뉘어집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루시는 장로인 치리회 혹은 당회 시무 장로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의 재판권이 목사 한 사람에게만 있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보통 이게 이단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요, 그 교주가 모든 심판권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하나님께서는 없애기 위해서 이 힘을 다 나눈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장로와 티칭 엘더라고 하죠. 그리고 거버닝 엘더로 평신도 가운데서 세워가지고 함께하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총회에서 시무장로님을 선택하는 일은 저희 공동체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고 판단하는 일종의 이제 영적으로 보면 보호자도 되지만 동시에 재판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미국의 대법관을 바꾸잖아요. 그때 진보가 되냐 보수가 되냐 해서 미국의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그와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느냐가 생각보다 대단히 중요해요. 장로는 교회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와 평화와 거룩함을 위해서 늘 양떼들의 사정을 살펴서 섬기고 돌보고 위로하고 그러나 때로는 권면하고 견책하고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선택해주시고 성도들의 전 교우님들의 동의로 선출된 당회원 장로님들의 판단과 섬김을 멸시하고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겸손히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신 권위를 멸시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교회의 안녕과 질서, 평화와 거룩함을 혼동케 하면서 장로회의 권면과 견책을 듣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또 말씀해 줍니다. 치리하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는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리고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단계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두세 가지. 첫째는 범죄한 사람과 일대일로 만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셋째는 교인들의 대표인 교회는 당회를 의미합니다. 당회의 의미로 이름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듣지 아니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더라. 아무 말도 듣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그 결과의 첫째가 17절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초대교회로부터 실행되었던 교회 그 행정, 그 재판의 내용입니다. 교회 재판권이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벌은 사실 출교입니다. 근데 이 출교가 너무 재미있어요. 출교가 뭐냐면 강제력이 하나도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 권위로만 그냥 드리는 그렇게 권위로만 행사되는 벌입니다. 사실 출교가 벌이라면 이게 어떤 분에게서 이건 뭐 좀 솜방망이 차올 같지도 여겨질 수 있어요. 오늘날 같이 교회 옮기는 것이 마치 이웃집 마실 가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마치 교회를 다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엔 출교라는 벌이 그리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교회 그냥 떠나버리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잘 됐단 말이지. 아니 이런 권면과 상관없이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사실 한둘이 아니죠. 그러나 출교에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엄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의 재판권과 세상 재판권이 다른 점이 영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판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세상 재판은 사람이 형벌을 줍니다. 사람이 옥에 가두고 사람이 뭐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람이 형벌을 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판권에는 뭐가 무섭냐 하면 뭐가 어렵냐 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 형벌입니다. 성경은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땐 기도 소리도 막힐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도 복종치 않는 분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것이 출교의 가장 큰 형벌입니다. 아무도 감옥에 보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벌금을 물리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냥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되어 그 이후로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아무런 능력도 네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껍데기 신앙인 될 수 있다는 경고지요.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구약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말씀 이 말씀이요 가만 보면은 이게 그냥 심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까지 이게 이대로 주님은 계속 살아오셨어요. 행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사울과 다윗, 다윗이 사울왕이 옷자락 뺐다가 그냥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예들이 나와요. 근데 수많은 예들 가운데 또 하나가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례와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자신이 무자함을 깨닫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지요. 그런데 이게 여종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낳게 되니까 이제 이게 사례하고 하갈의 관계가 굉장히 묘해졌던 겁니다. 하갈은 아이도 못 낳는 여주인이 좀 이렇게 한심하게 보이게 된 거죠. 말하자면 성경은 저가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고 적어놓습니다. 여주인 사례는 사실 여종에게도 멸시받을 만큼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당시 여인에게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가장 큰 약점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한때 철거지약으로도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엄청난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 단점을 갖다가 하갈이 확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단점으로서 그 여주인을 멸시했던 겁니다. 부족하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당한 이 부족한 이 여주인의 사례는 갑자기 분노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태도인가. 예? 하갈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한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구하고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게 짝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례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자기들이 서로 합의해서 그리고 들어가라고 해서 합방키했고 아기까지 낳아줬는데 이제 뭐가 또 이렇게 저기하다고 아기도 못 낳는 여인이 자기를 학대하니까 억울하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사라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창세기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권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완벽해서 단점이 하나 없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웠는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건 누구에게 복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다 살아봤지만 부모님도 부족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나 부모님께 복종하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는 그런 아들, 딸들을 좋지 않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니까. 선악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순복하고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개인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범사에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요, 교회 모든 재판권은 사제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평신도 장로들의 재판권을 모두 빼앗아서 교황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교황이.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그렇게 집중된 재판 권력으로 교황이 얼마나 치부했는지 모릅니다. 바티칸에 교황이 얼마나 자기 배를 불리고 사제들은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었습니다. 그래서 켈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 같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가 함께하는 다스리는 치리회 당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당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위로하고 섬기고 동시에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와 평화와 거룩함을 해치는 자들이 자신을 돌아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견책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때로 사람들로 구성된 당회이기 때문에 참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정말 하갈이 볼 때 결정적인 부족함이, 이 여자는 진짜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래 너는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말씀은 그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라입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들님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본을 보이면서 온전한 섬김의 종들로, 종님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누군가 저보고 극좌라는 소문이 또 나가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또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제가 또 우파라네 그때는. 예.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 내가 좋은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인이라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존경할 뿐이에요. 그냥 그가 누가 되었든지. 그리고 늘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가 볼 때 완벽한 사람, 그 사람만 따르려고, 그게 세상 사람이죠.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 근데 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미 성경에 어떻게 살라가 원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올바르게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온전히 섬김의 종으로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정치 제도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칼빈의 교회 정치에 관한 강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교회의 재판권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해서 교회 안녕과 질서 그리고 평화와 거룩함을 지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신앙생활에 주님 주시는 축복을 범사에 넘치도록 누리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기 때문에 위함입니다. 범사의 행사가 형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의 축복의 근원을 쓰임받으십시오. 땅끝까지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과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재판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스리는 분들은 늘 본을 보이며 이 권한을 지배자의 권한이 아니라 섬김이 도구로 사용해서 성도들의 삶을 섬김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교우님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존중하여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때가 이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범사에 유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